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가나 혼인 잔치 이후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성전 정화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전을 정화하는 것들, 그리고 그 정화 가운데서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는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볼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니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장면들이 보게 되는 거죠. 성전에서는 예배하는 기도 소리와 어떠한 그런 제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시고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또 성전에서 환전하는 행위들이, 매매 행위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은 그 모든 무리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이 노끈으로 쫓아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것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를 내시고 분노를 하시지만 그 안에는 공의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 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같이 살펴볼 때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 공간 복음에서는 이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문장이 나오지 않냐면 14절에 소와 양과 소와 양이라는 특별히 이 두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와 양인 제물이신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보라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그 안에서 제물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드려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인데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것을 정화하겠다는 그리스도의 의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성전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하고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야 되었습니다. 이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흠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제물이 오다 보면 제물이 상하기도 하고 양이 다치기도 하고 뭔가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제물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이러한 제물들을 양과 비둘기와 소와 이런 것들을 팔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의 죄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떠한 죄성이 나타나죠?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볼 때 이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이 이 깊이 연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리와 착취가 일어난 거죠. 그 안에서 어떠한 이게 합당한 가격이나 편리성을 위해서 시작되었지만 이 익숙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예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방해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전한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왜 환전이 필요했었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내야 되는 것들 중에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화폐에는 이 가이사의 문양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환전을 해서 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전을 하다 보니까 폭리가 발생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성전의 모든 구조가 이렇게 편리함에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구조는 사실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리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곳이 어디였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와 양과 가축 소리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자체가 곤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더 많은 재물은 가난한 자들을 더 위축시켰을 것이며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그 가난한 자들은 그 매매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엄청난 욕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그 당시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짐작하거나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하시죠. 내 집을 아버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특별히 장사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집. 공간복음에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사의 가장 큰 목적이 뭐죠? 무엇일까요?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에게서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능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의 기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성전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는 방식이 그 모든 방식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성막과 성전을 건설하시면서 그것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제사함을 누리면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뚜벅뚜벅 동행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방식이 장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실패한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인 어떠한 수익률을 보기 위한 대함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은혜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서 장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손해보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성전이 이제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분노와 공의는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 통쾌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드디어 이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고 있구나라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마무리됐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것은 앞에 했던 행동보다 오히려 더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에게 아까 그 성전이라는 것은 폭리와 착취가 일어나고 장사가 일어나는 곳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의 표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었고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 했던 행동보다 오히려 더 큰 소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신문을 받으시다가 여기서 굉장히 큰 결정적인 증거가 내 아버지와 성전을 일으키리라는 이 증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증거로도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의도하시고 의미하셨을까요?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전이 다시 일으켜지며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성전이 다시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서야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후에야 이 본문을 깨달았더라. 이 본문을 깨달은 것들을 보면 나중에 가서야 이것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죽으신과 부활하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실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짓고 건축하였는데 너가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표적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구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할 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늘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이것들을 따라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지만 때로는 이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을 오해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표적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구합니다. 다른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산 것이 표적이다. 내가 죽고 살아나서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간 것이 진정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고치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성전이 되셔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회복은 무엇의 회복이냐면 임재의 회복입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이 당시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독특한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 40장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의 성전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이 바로 성전의 영광이고 아름다움이고 충만함인데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그러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참된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어디서부터 회복되냐? 바로 주의 집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을 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길 소망합니다.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몸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케 되며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열심이 어떻게 성전을 회복시키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열심이 바로 모든 비방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거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장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수혜받은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의 임재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부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자유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성교와 청빈과 모든 교회 학교의 일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